딱딱한 시사에서는 가라. 김민수,
조준현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근수근 신약합니다. 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 일요일 날이었죠.
네.
정말 제 집에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속보로 또 6차 핵실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때 쉬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날만, 쉬는 날만. 저요?
예. 네. 네,
저는 이제 TV 보고 있었죠, 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연휴를 네. 하다가 갑자기 회의 들어갔고 청와대도 네네. 쉬다가 또 긴급회의 또 소집했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언론인들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쉬는 날인데 또 우리 정은 씨가 한 건 해가지고
네.
아유, 쉬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은 씨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마 기자들 욕 엄청 했을 텐데.
네. 아니, 뭐, 늘 그래왔으니까. 네. 이때쯤 또 하겠거냐고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고.
네. 사실은 뭐, 6차 핵실험은 뭐 준비가 다 끝났고.
네.
언제 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게 정보당국에 계속된 그 보고가 있었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과 관련돼서 북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네. 뭐, 이제 언젠가 하겠지. 근데 그 시기가 뭐 언제쯤이냐.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구구절이나 십십절, 뭐 이때쯤에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니까
네.
예정대로 핵실험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네. 대륙간 탄도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위력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 위력을 보여준 것도 보여준 거고, 이제는 이제 원자탄이 아니라 수소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차 때부터.
네.
실제 위력이 좀 그 4차 핵실험 당시보다는 굉장히 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정세, 그러니까 북한 네. 핵 문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6차 핵실험 이후에 뭐 국제 정세나 앞으로 뭐 북한 정세 전망을 좀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작년 9월에 네. 그 5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6차 핵실험 때 위력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제 미국, 중국, 한국에서 측정하는 게 좀 다르던데 위력을 그렇죠. 5차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좀 커졌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5차 때는 약 한 10킬로톤.
이게 이제 폭발력을 측정하는 그렇죠. 그 기준이죠.
네네. 뭐 네. TNT로 기준을 잡는 건데.
네.
이번에는 뭐 이제 50에서 70 킬로톤 사이로 다들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이 네. 정도는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뭐 얘기한 거 보면
네.
70 킬로톤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최소한 50 킬로톤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100에서 혹은 200에서 많게는 1000 킬로톤까지 될 거다 이렇게 네.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네.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수소탄을 한 번 폭파시켰다가 그걸 다시 응축시키는 방법으로 폭발을 시킨 거고, 이거를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아무튼 50킬로톤이면, 50킬로톤이라고 했을 때 네. 5차 때보다 5배.
그렇죠.
많게는 10배까지 폭발력이 커졌고,
네네.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 던졌던 폭탄이 15킬로톤, 20킬로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 폭발력이 최소 배 이상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증명한 거 아니에요?
이미 목표로 잡았던 게 어찌됐건 네. 실제 실전에서 이렇게 투하된 건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네.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위력 이상을 갖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일 거예요. 핵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은.
네.
근데 이제 북한도 그런 목표치는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게 뭐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보통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이 무기를, 특히 또 수소탄은 원자탄보다 뭐 몇 배에서 수십 배에서 뭐 수백 배 살상력을 가진 걸로 보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상인가요?
좀 지극히 미친 거죠.
이게 뭐 진짜 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쟁 호전강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쟁하겠다 해서 만드는 거죠. 사실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좀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참 납득이 좀 안 되던데.
네.
아무튼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뭐 미국, 한국, 뭐 중국, 러시아 이제 국제 정세가 또 좀 크게 요동을 좀 네네. 치고 있잖아요. 일단 미국은 정말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북한의 이런 핵 개발을 한번 용납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핵 개발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찌 보면 불량 국가들이 또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북한 핵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네. 논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거론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강력한 제재.
네네.
매번 강력한 제재라고 했는데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을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군사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역대 5차 핵실험 때까지 나온 대북 제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11월에 유엔 안전보장리사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네, 11일에.
그러면 더 강력한 제재. 한 달 전에 그 대북 제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물 수출 차단 이거 했는데 뭐가 있나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네.
원유입니다. 원유, 석유.
아.
석유 공급을 안 하게 못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국 겨냥한 그렇죠. 거네요.
중국에서 이제 뭐 비밀리에
네.
계속해서 이 저가에 혹은 뭐 그 가격이든 해서 이제 북한 정부에게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끊겠다.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건데 중국이나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내놓는 입장들도 보면 그건 좀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뭐 극단적인 조치는
네.
우리가 취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그 다른 그러니까 신문 통해서 흘리던데요. 지금?
네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네.
관심사가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북한 체제가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이게 더 관심사지 핵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체제가 흔들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원하지는 않죠. 그 그림은.
사실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대북 유엔 안보 대북 제재 2371호죠.
네. 네네.
여기서도 그 원유 차단
네.
이 논의가 됐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네, 하죠.
빠졌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네.
중국이 협조를 했어요.
그래 좋다.
원유 공급 차단을 하면
네.
김정은 핵을 포기할까요?
아니 죽었다고 미쳤다고 포기합니까? 이미 다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네. 뭐 90% 이상 완성 단계인데 이걸 굳이 미쳤다고 석유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네. 석유가 왜 필요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죠. 그러면
일단 뭐 그 군수 물자 이동할 때나
그렇죠.
후방 공급,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역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 같은 거
네.
물건 유통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그다음에 저 김정은 파티 갈 때
네.
연회 갈 때.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차 타고 가야
차 타고 갈 때
네.
휘발유가 필요한데 아니면 고난행군 때 보면
네.
석유 없어서 목탄 차 타고 다녔어요 인민들은 뭐 그리고 이미
네.
어느 정도 양은 비축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이오미 창고처럼
네.
비상 시기를 대응해서 석유를 비축해 놨을 거다.
그럼요. 아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네.
뭐 몇 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원유 공급이 차단이 되면 일단 군사 훈련도 못해서 이동이 안 되니까 내부 동요가 있을 거고 인민 경제도 힘들어져서 좀 체제가 불안정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아니면 훈련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총알도 없어서 실탄 네. 사격도 많이 못 하고.
그렇죠.
실제 뭐 훈련이라고 해봤자 열병식대를 제외하면. 기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인민경제가 어려워진다? 물, 맞죠. 인민경제는 어려워지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네요. 이게 좀 잘 사업 잘 나가서 잘 살다가
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면 엄청 힘든데 평소에도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좀 견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김정은한테 이제 쌍욕은 할 수 있겠죠. 인민들이. 근데 뭐 버티죠 이미 버텨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정은이가 만약에 원유를 차단해도 자기가 쓸 건 다 마련했고 측근들 쓸 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인민들 고통받는 건 그 사람이 신경을 쓰나요?
아우 고난의 행군 때 뭐
네.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그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식량 공급을,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식량 공급을 하면서 버텼잖아요. 그 시간을 정권은.
저도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이오미 창고가 바닥이 났대요.
네네, 그랬죠.
그래서 김정일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해서 막 그 중앙당 간부들한테도 뭐 쌀을 1인당 100kg을 장마당에서 사가지고 바치라! 군량미 바치라 이랬대요.
그렇죠. 그때는 장마당도 네. 활성화가 잘 안 됐을 때지만.
그리고 다시 외부에서 얹어 들어오니까 인민들을 안 주고 그 이온 창고를 채웠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것부터 채워야죠.
그럼 그 피를 이어받은 백두혈통이니까 김정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김정은 입장에서 네. 인민들이 뭐 몇백만이 굶어 죽든 죽든 말든 큰 고려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핵은 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을 가지고 평양 시민만 일단 먹여 살리면 자기는 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러면 설령 이번 주에 유엔 네. 안보리 결의가 뭐 잘 합의가 돼서 원유 공급을 뭐 일시적으로 차단하더라도 뭐 핵 포기는 어렵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유 뭐 핵을 포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네. 바보나.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6차 핵실험 직후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소집을 좀 했고 3일 날 기자회견을 국방부 장관이랑 미군 군서열 1위 합참의장이 나란히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일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때 그 매티스 국방부 장관 발언을 보면 이제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가 또는 미국 본토를 좀 위협하고 뭐 이럴 경우에 공격할 경우에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거다. 대응은 효율적이고 압도적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절멸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회의에서 군사적 선택 문제에 대한 뭐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군사적 선택 가능할까요? 어때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래요?
일단 김정은을 잡으려면 네. 김정은을 비롯해서 몇몇 측근을 없애는 이제 뭐 작전도 있잖아요. 참수 작전이라고 해서
네.
뭐 그렇게 해서 설령 공격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쉽게 잡히진 않을 거예요.
지하 땅굴이 많잖아요.
지하에 땅굴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두더지인가?
네네. 그 땅 파고 다니면서. 네. 아니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예. 전략적인 무기들은 이미 지하 땅굴에 숨겨놓기도 하고
네.
먹고 살 거 충분히 저장해놓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쉽게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쪽집게식 타격이 네. 쉽지 않을 거다.
네네. 실제 타격을 해서 김정은을 잡는다고 해도 네. 그걸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단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를 못했다.
네.
그러면 어떨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냥 나 핵 포기할게.
아니죠.
이럴까요?
아니죠. 그냥 괜히 열을 받아서 네. 미국을 바로 핵 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핵을 쏘면 바로 자기는 끝난다라고 알기 때문에 핵은 안 쏠 건데 대신 여러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는 쏘겠죠.
만약 김정은이 굴복하거나 대응을 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응을 안 하면 네.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그러면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리고 막 백두 혁명 뭐 강군의
그렇죠.
뭐 그걸 계승하고
전설의 명장인데
위대한 영도자 했는데 네. 미국군이 한번 때리니까 얘가 대응을 못해?
그러면 이제 그 아. 지금 밑에서 그 예.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많은 간부들이 어 뭐야 이거 망했네 우리나라 하고는 다 나가겠죠. 아니 뭐 정권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좀 그것도 있잖아요. 6.25 전쟁 때 보면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해서 확전이 네.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전략적 일종의 완충지대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공격을 서로 주고 받아서 한국이 북한 쪽으로 간다. 중국이 허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지전, 네.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서 만약에 서로 포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치고 받고. 해서 뭐 누가 죽고 이런 건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중국에서도 만약에 북한에서 선제 타격해서 미국을 때리고 미국에서 그거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쏜다면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근데 뭔가 군사적인 전면적인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 나오면 바로 중국군 지금 이미 네. 북한 국경 근처에 이미 많이 와 있잖아요. 그중에 몇만만 들어와도 이건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선택하기가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니 미국이 네. 선택을 하려면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로 합의를 하든지.
그렇죠. 실제 네. 내가에서 김정은만 없애고 네. 다 물러나고 주한미군도 뭐 최대한 밑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중국이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이게 합의가 돼야 군사적인 옵션, 군사적인 이 수단이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일단 선제타격을 해도 핵을 제거하거나 김정은을 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뭐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나 네네. 한국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전면전을 하더라도 중국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쟁이 네.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거예요. 또
적당히 그러면 타협해서 네. 그냥 서로 체제를 보장하고 그냥 봉합하는 식으로 해서 핵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사실 군사적 선택 가능성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일단 뭐 김정은은 뭐 처음 등장하고 나서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선언을 하고 일관되게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그렇죠. 일정한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그럼 경제건설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핵무력 건설보다 저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핵무력 건설이야 과학자 몇 명 모아놓고. 겁내 그냥 이렇게 쪼아대면 네. 열심히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몇십 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렇죠. 싸워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게 빚을 바라는 것 뿐이지.
여기에 돈 더 넣어주고 그렇죠. 우대해주고 하면서요. 네.
근데 이제 경제 문제는 네. 이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이런 체계를 다 손봐야 돼요.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사실은 경제적인 그 전문 지식뿐만 아니고 대외 관계에서도 잘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개혁 과정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도 그랬고 중국의 천안문 사태도 있었고 웬남도 그랬어요.
네네.
그다음에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련도 개혁하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소련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조절할 수 있는 정치적 힘 또는 강력한 어떤 지도력 이걸 각 권위 근데 노동당 권위는 이미 추락했고
노동당 권위가 거의 없는데 이제 김정은 네. 시대에 와서 네. 조금씩 세우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올 수 있는 힘은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 정치적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모택동이 워낙 그 큰 피해를 줬는데 등소평도 그렇고 집권했던 사람이 그 피해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좀 도덕적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네. 그런 게 강했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은 한 명,
네.
김씨 일가 와 관련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니 중국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질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좀 뭐 빛을 보인다 두각을 드러낸다 이러면 김정은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건가 경제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지도력들이 생기면 김정은 자기 입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세력들을 또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핵무력 건설이 끝났다 네. 선언을 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경제 강국이잖아요.
네,
경제
네.
건설인데 이거 하려면 사실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안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경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네.
철광석이나 이런 지하 자원, 수산 자원 네. 이런 거 갖다 파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해외로 노동자들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한다든지.
그거 이제 빼뜨려 먹고.
네, 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인민들은 네. 혁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경제 강국 되나? 이게 기대할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강성대국 된다고 했는데 뭐 그때 뭐 경제가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점진적인 개방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무역을 하게 되겠죠. 네. 무역도 하고 사람들 왕래는 많이 차단하겠지만 이제 외화벌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겠죠.
네.
뭐 이런 선택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개인들한테 좀 더 많은 걸 주는. 그러니까 뭐 분조제,
독립채산제나
그렇죠.
분조관리제도 더 강화하는 네네.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네.
북한은 지금 굉장히 깜깜한 나라라고 치면
좀 폐쇄적인 네, 국가죠.
암흑 속에 있다라고 치면
네.
거기에서 불빛이 하나 들어온다? 밝은 불빛이? 그거는 이제 약간 어둑한 밤이 되기 전에 불빛이 들어오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어두울 때는 조그마한 불빛도 굉장히 밝게 보이거든요.
이제 외부와의 접촉면이 확대가 되면 외부 정보가 들어올 거고 또 주민들도 일정한 경제적 자유를 좀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허용하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도 달라지는데 이걸 잘 조율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변수가 돼서 김정은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게 조절이 네. 쉽지 않죠. 세계적인 석학들도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걸 많이 많은 나라들에서도 실험을 네. 해봤지만.
네.
아니, 대부분은 많이 실패를 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경제 건설을 김정은이 어떻게 해나갈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장난은 좀 제발 그만두고
네.
인민경제 발전에 힘쓰는 김정은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핵과학자들 업어주면서 막 칭찬하고 좋아했듯이 경제 건설하는 이 경제 일꾼들 좀 업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본을 좀 핵에 투입하도 좀 투입하면 인민들 생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 밥에 고깃국 삼시세끼 먹습니다.
네, 자 그런 경제 강국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수근수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